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로 8절입니다. 구약성경 320면에 나와 있습니다. 찾으시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요새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여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언약을 붙잡으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비춰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말씀으로 모든 문제도 해결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영육이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삶도 회복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언약을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또 영육이 힘을 얻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확인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진실되게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믿고 최선을 다해 믿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우면 모든 것이 다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은 쉬워져야 됩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그냥 의지하듯이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듯이 믿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간단합니다. 의지하듯이 믿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랬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런데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입니까? 가나안 땅을 들고 지금 여리고성이 딱 앞에 놓인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듯이 후대들을 체험시킨 겁니다. 요단을 갈라버렸습니다. 밤새 동풍이 불어와서 요단을 갈랐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마른 땅처럼 걸어갔습니다. 문제가 없는 겁니다. 뭔 얘기냐면은 우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생기면 세 가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냐, 내가 실수한 거냐, 그냥 지나가는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전도로 방향을 틀면 되는 겁니다. 내가 실수한 것이라면 갱신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냥 지나가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 문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그게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단을 건넜다는 건 함께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랬죠. 물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죽음을 예표한 겁니다. 다시 사는 것은 그 나온 것은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예수와 부활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아주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신앙생활은 아주 쉬운 것입니다. 부모 없이는 한 발짝을 움직이기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의지하듯이 믿지 못하고 예수 믿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니까 성경 말씀이 진짜로 믿어지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과 상관없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삶이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전에는 믿으려고 애를 써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스케줄 속에 있었습니다. 복음 주변 것을 복음으로 착각하며 참복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대강 예수라는 종교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교 사이클은 믿어지지 않는 스케줄 속에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시간표가 다릅니다. 사복음서의 제자들은 진실되게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했지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현장에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속에서는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약속으로 믿어졌습니다. 믿어지는 스킬 속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언제 믿어지는 스킬 속에 들어가게 됩니까?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때부터 믿어지는 스케줄 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때부터 영안이 밝아지게 되었고 볼 것을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하도 문제 머무면은 영적 사실을 봐야 됩니다. 현실도 봐야 되지만 영적 사실도 봐야 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문제 속에선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기하죠. 그 문제에 잡히기만 합니다. 사람들은. 베드로도 예수님이 걸어오라 그랬습니다. 물 위로 걸어왔는데 파도를 보고 놀래서 물속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건져줬습니다. 그리고 건져줘서 안고 배에 앉혔다 그랬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 간단합니다. 영적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이게 현실도 봐야 되지만 영적 사실도 봐야 됩니다.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하나님과 바르게 맞춰지면서 사도행전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사도행전 속으로 들어가면서부터는 시키지 않아도 기도와 전도가 되어지고 말씀의 축복 가운데 지역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전환점이 사도행전 1장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나를 증인 삼으시고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고 재림하실 것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것이 연약하고 무능한 제자들을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되었고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서와 사도행전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여호수아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입니다. 저는 구약의 인물들은 역사책에 나오는 위인으로 알았습니다. 성경은 위인전이나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특징은 지금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에게 성취됩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건 흑암을 봐야 됩니다. 흑암을 봐야 믿음이 생겨지는 겁니다. 성경의 까마득한 옛날 야곱의 이야기가 바로 내 이야기가 되고 이스라엘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되는 내 사건이라는 사실이 확인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성경은 언약 붙잡고 가나안을 정복했던 말씀입니다. 구약의 가나안 정복은 신약의 세계 정복입니다.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세계 복음화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거나 여리고가 무너지거나 태양과 달이 멈추기도 하고 사자굴이나 풀무불에 들어가도 괜찮았던 그 많은 사람 하나님의 사건들이 지금도 되어집니다. 생각이 바뀌는 것은 바다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내 개인과 가정과 가문의 견고한 불신앙의 여리고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붙잡고 있는 사탄 귀신 문화가 개혁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든 역사와 우주 천지 만물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말씀은 옛날 이야기나 역사적으로 사실만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으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이 나에게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영화나 만화 보면서도 감동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감동의 책이나 유익한 책이나 삶의 지침이나 정보를 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들은 모든 문자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성경에서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라는 뜻은 예수와 같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호세아도 예수입니다. 예수와 같은 구원자입니다. 여호수아의 전체 주제는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을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보다 더 큰 세계복음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정복 전쟁은 군사력이 적보다 강해야 하고 패배자에게 정복당하는 아픔과 상처를 주게 됩니다. 또 세상 정복 전쟁은 육신적인 영웅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영웅의 뛰어난 전술 전략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는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이 여호와의 전쟁은 지금의 세계 복음화를 말합니다. 영적 전쟁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쟁입니다. 사단의 견고한 성을 파하는 전쟁입니다. 사람에게 실패와 아픔을 주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사람이 드러내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해놓고 싸우는 전쟁입니다. 세상 전쟁은 승리하기 위한 전쟁이지만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완전히 보장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입니다. 사도행전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세계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이나 힘으로 세계복음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자연스럽게 삶 가운데서 세계복음화를 하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는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위대한 인물이 특별한 일을 통해 세계복음화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의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의 스케줄 속으로 들어가면서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죽음 이후입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언약을 먼저 줬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는 언약입니다. 사도행전의 첫 번째도 언약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약속이 맞아야 하고 하나님과 관심이 맞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소원이 맞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맞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심을 내 관심으로 삼는다면 이미 하나님의 응답 스케줄 속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관심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간표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훌륭해도 나중에 실패합니다. 언약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 그렇다면 언약이 무엇입니까? 약속입니다.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 66권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아는 것이 언약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해야 되겠지만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소원을 먼저 알고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소원은 임마누엘입니다. 원래 인간 창조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중심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임마누엘적 존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생명 언약을 주시고 사람의 본분 세계 정복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임마누엘과 세계 정복입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이것이 원래 인간의 모습이고 가장 정확한 인간의 정의입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도 임마누엘과 세계 정복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구절이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말합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로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끝내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부활하심으로 흑암 권세를 끝내신 겁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이름입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것도 약속입니다. 약속으로 우리를 보장하셨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땅끝까지 가는 한계 없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다섯 가지 복음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땅끝까지 가는 한계 없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이 들어가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약속입니다. 성육신, 십자가, 부활, 예수 이름도 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모든 문제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그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입니다. 모든 문제가 올 때나 하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가 올 때는 영적 배경을 먼저 봐야 됩니다. 임마누엘이 깨진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 배후에 사단이 속임수를 쓰는 수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흐름은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결하는 쪽으로, 잃어버린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회복되는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인간이 창세기 3장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과 인물과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이고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잃어버렸던 임마누엘의 축복이 회복되었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는 회복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계를 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이름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인 천군 천사의 사역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어느 때는 복음만 기도라고 했는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사의 사역이 기도랍니다. 전도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모세가 죽은 후에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잘 알고 이 언약에 여러분들의 자녀와 사업에 방향 맞추도록 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도 여기에 방향 맞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 운동을 하다가 안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세계 정복 복음화 말고는 할 것이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첫째는 언약을 상기시켰습니다.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지나면서 많은 어려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출애굽의 언약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야 할 겁니다. 1년이 참 깁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1년만큼 긴 세월이 없습니다. 저는 뭡니까? 일주일 단위로 삽니다. 월요일은 또 화요일은 또 토요일은 주모임이 있습니다. 계속 기다려집니다. 수요 예배도 또 있습니다. 금요 예배도 있습니다. 계속 기다려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언약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유월절 피 바른 날 막강했던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구원받았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완전히 책임지셨던 것을 상기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출애굽은 뭐냐? 광야 생활은 뭐냐? 전무후무한 문제를 가진 백성입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에 두셨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광야 생활이 뭡니까? 묶임입니다. 모든 것을 묶어놓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그 속에서 영적 사실을 봐야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 언약을 계속 상기시켜 드릴 것입니다. 목이 마를 때 시원한 생수를 마시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물 마실 때마다 물이 지겹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밥을 볼 때마다 반갑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반복이 아닙니다. 어제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또 다르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상기하면서 그리스도가 사상화 체질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문제는 항상 창세기 3장 문제인데 그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말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날지라도 그리스도만 말할 준비를 하고 있으면 그리스도를 들을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뒤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동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담대하라. 비록 모세가 죽었고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언약을 근거로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 사람들이 담대하게 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원래 그 사람들은 비겁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담대했습니다. 언약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지식에서 실제적인 체험과 누림이 되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절에 그랬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으로 가라. 즉 가나안 땅입니다. 여리고를 앞에 두고 옵니다. 3절에 그랬습니다. 무릇 너희에게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너희에게 주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다 주시고 발바닥으로 밟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에 대한 완전한 응답을 예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방향 맞추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에 필요한 경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가 없습니다. 복음 경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무조건 십일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 경제가 회복이 됩니다.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도 십일조를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워낙 그릇이 준비되어서 그렇지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이것입니다. 종교는 응답을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축복을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복음은 응답 받아놓고 가는 것입니다. 이미 최고의 축복된 스케줄을 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4절에도 그랬습니다.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라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바라보고 기도하며 밟는 것을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저는 밟고 다녔던 전 세계 땅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안에 예비된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밟고 다녔던 땅을 위해 기도할 때는 막연히 기도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리스도 언약을 가진 사람이 밟은 땅은 실제적으로 응답이 될 것입니다. 5절에 그랬습니다. 내 평생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 버리지 아니하리니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누가 당하겠습니까?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홍해, 광야의 위험, 풀무불 사자골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것들이 우리 이스라엘을 실패시키지 못했습니다. 언약 백성은 이 땅에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죽음이 문제입니까? 죽을 때가 되면 죽으면 됩니다. 일사각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입니다. 한 번 죽은 인생 어디다 가치 있게 써야 됩니까? 언약입니다.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 땅에 망할지라도 사과 나무 한 그루를 심으면 됩니다. 우리는 간단합니다. 언약 백성입니다. 전도하는 백성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패합니까? 여러 가지 금심, 염, 염려 근심이 하나님의 근심과 맞지 않고 인생의 해답과 결론의 이유가 하나님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제가 부산을 갈 때 자가용을 타고 가면서 빨리 가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부산 가는 자가용을 탔기 때문에 부산에 정확하게 도착을 합니다. 언약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완전히 책임지십니다. 내가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책임지셨습니다. 언약을 붙잡은 순간 야곱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추적하면서 책임지셨습니다. 야곱을 요셉이 비록 감옥살이 노예 생활을 했지만 요셉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라고 여겨지는 환경을 바르게 보면 됩니다. 5절이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무슨 뜻입니다? 지금 나의 언약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십니다. 세계복음화 가나안 정복은 우리의 의지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더니.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요셉이 종교생활, 노예생활을 할 때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 때도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감옥살이나 노예생활이 환경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눈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임마누엘을 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실을 보는 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무조건 잘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속에서는 때로 핍박과 시험과 내분 같은 갈등도 순교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실패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리라.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나 우여곡절이 있지만 우리는 평탄한 길이 있다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 과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언약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7, 8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는 뜻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정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우리 인생에 이 언약이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면 됩니다.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한 시대의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일주일 동안 성취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요셉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다니엘,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운데